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새벽기도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8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2장 이 본문 1절에 기도하라는 명령과 다시 연결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했던 대도시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아주 인텐시브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적인 욕구가 왕성했고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영지주의와 또 유대주의 같은 잘못된 신학들에 침투되어서 흔들리고 있던 것이 또 에베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기도 운동을 일으킬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가 보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기 전에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이 분노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되거든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의 불길도 이렇게 빨리 꺼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부싸움도 한참 하다 보면 뭐 때문에 싸움 시작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킵니다. 하루 이상 쌓아두는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가장 무서운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이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살인죄와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마귀의 냄새,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운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은 주님 안에서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분노를 버리고 동시에 또 다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다 팔을 가르고 이런 것이 다 다툼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것이 다툼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의 다툼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도 다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회직고 보면 그렇게 큰 이유들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표면적인 이유에 어찌되었든 이 성경은 형제들끼리의 다툼은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내가 옳고 항상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주 미묘한 신학적인 차이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교회에서 한 100년이 넘도록 끌었던 교회를 갈라놓았던 신학적인 논쟁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얼마나 앉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100년 동안 학자들이 막 논쟁을 벌여가지고 막 교회가 수없이 많이 깨지는 20세기 초반에는 또 그 재림설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 붙어가지고 주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냐, 천년왕국 전에 또 주님 오시는 것이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없는 것이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설을 가지고 또 지독하게 싸워가지고 또 미국 교회 많이 갈라지고 시험 들고 그 큰 빅 이슈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툼을 하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손이란 전혀 시비와 다툼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기도한 뒤에 오는 평강과 화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가슴에 화가 가득할 때 찬양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불화관계에 있다면 어떻게든지 화목하기 위해서 그쪽이 안 풀면 몰라도 나는 풀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그것이 기도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자에게 남자들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권위자는 힘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붙잡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에서도 이 남자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뭐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게 생활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여성이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권면이 많이 걸립니다. 머리를 땋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지 말라는 권면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만 됩니까? 이대로 적용하자면 한국 서울에 사는 여자 성도들의 대부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특수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3권 가운데 유일하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에베소 교회 특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천여 명이 넘는 이 아데미 여 사제들이 일하면서 사람들의 이 아데미 숭배를 도왔죠.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 숭배 제사 중에 하나가 이 신전 지하 공간에서 마련된 신도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여사제지 거의 뭐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여사제들의 특징이죠. 겉으로 매우 화려하게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했고 특히 머리를 따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딱 지나가면서 보면 누가 아데미 여신 신전의 사제들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몸을 파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당시 문화가 음란한 데다가 그 도시 전체가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숭상했기 때문에 이 여사제들이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당시 에베소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이 패션의 이상형이었다는 게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스타 보고 애들이 다 그 머리 따라하고 옷 같이 하듯이 아데미 여사제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저게 지금 최신 헤어스타일이다. 저 옷을 입어야 된다. 저 금은 장식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 시대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성도들도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보통 일반 여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세상 여인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내적인 아름다움,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헬라어 원어가 코스미오스거든요. 이것이 화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코스메틱스의 어근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질서와 조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질서와 조화다. 최고의 화장은 질서와 그 조화를 뜻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는 이 화장법과 이 패션은 시대를 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이려고 머리 물들이고 피부 펴고 성형수술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선행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선한 말과 행동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있으면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에베소의 그 특수사항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본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걸 자칫 또 잘못 해석하면 그냥 여성 비하 메시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 아주 남성 우월주의 교단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가 알기로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미국의 남침례 교회는 여자 안수집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쓰는 구절이 이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특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로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공적인 모임에 사회에서 말이죠. 일반 여성들의 참여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교회라고 해서 갑자기 막 자유의 복음하면서 남성들과 나란히 공적 모임에 참여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 사회 풍조로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의 압박이 밖에서부터 죄어 들어오는데 이 남녀 간의 질서 문제 때문에 교회를 공격할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퍼뜨렸던 소문 중에 하나가 그 성만찬이 꼭 그 식인의식이라고 그런 악소문을 퍼뜨렸고 유아세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귀신에게 바치는 행위라고 많이 악소문을 퍼뜨렸는데 이제 그 남녀의 질서도 깨버리고 이렇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랑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 로마 사회로부터 굉장히 공격당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복음에 물들어 있는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사상들을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행동대장으로 누구를 세웠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일부 목소리 큰 젊은 과부들을 세운 거예요. 이 아줌마들이 그냥 이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상의 장로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굉장히 그들이 또 말이 센 아줌마들이 막 교회에서 막 가르치니까 자유의 복음하면서 교회가 질서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는 조용할지라도 말은 그 분별력 없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젊은 아줌마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조용히 하라 그럴 때 누구든지 딱 알았어요. 아, 바울 사도님이 그 사람들 얘기하는구나. 잘못된 사상에 젖어들어가지고 그 자유의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함부로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 여기서 그래서 11절에 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라는 뜻은 이 헬라 원어의 순종하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함과 조용함을 연결시킨 것은 자리를 구별해서 나서야 될 것과 나서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현숙함을 뜻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유순하고 조용한 영혼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유순하고 조용한 인품으로 살아가셨는데 너무 시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12절 읽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는 일부 장로들의 행동대장으로 이용당해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게 하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의 전도사, 이 오버하는 여성도들을 염두에 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그대로 적용해서 모든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구절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면은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난 가장 뛰어나고 덕스러운 성경 선생님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다 사람 나름이에요. 남자들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겸손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를 잘못 남용해서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을 조성하는 그런 지혜 없는 일부 에베소 여자 성도들. 그래 그들이 함부로 가르치거나 남자들을 권위자처럼 주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울이 즉시로 중단시키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지니라.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 교회가 어지럽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세문안교회 초창기 청년부에서 남성 여성들이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데 한 남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구절을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여자 때문에 남자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랬더니 한 여자 청년부 회장이 딱 손을 들더니 그렇지만 여자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한 판에 다 역전시켜서 구원이 이 땅에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그 세문안교회 청년부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들의 한판승으로 끝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한 것은 여기서 일방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질서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서로 함부로 막대하면 오래 못 갑니다. 또 질서는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허물어지면 질서도 허물어집니다. 그 남녀가 평등하죠. 그렇지만 평등이라는 것도 참된 권위 아래서 생기는 거죠. 부모 자식이 평등하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부모의 권위 밑에 두셨죠. 그것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품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의 고집 권위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아내가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자녀가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권위가 잘못될 때는 누가 뜯어 고칩니까? 혁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고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위에 권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룹니다. 하나님이 잘못 나가는 권위를 성경에서 그냥 두시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교회에서 보면 대부분 여성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도 그 눈에 보기에는 남편들이 그냥 흐리멍텅해 보이죠. 이거는 그냥 교회만 나가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우리 남편을 한수 가르쳐줘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꼬집으면서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면 가정이 살아나요. 이 남편들이 변할 때는 화끈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한번 변하면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교회 전체에 힘이 생기고 균형과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반드시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일으켜야 될 것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남자들의 권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워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있는 힘껏 우리 남성 리더십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자분들이 섭섭할 정도로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가만둬도 뛰어난데 남자분들은 한 두 배, 세 배로 격려하고 세우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세워지면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래서 남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권위주의는 부서지지만 권위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 안에도 영적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렸어. 남자들은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돼요. 권위자들은 자기가 권위를 갖췄다고 해서 막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기도의 그 앰프가 확 또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자리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영적인 권위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뭘 보고 나를 순종해요?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음으로써. 그러므로 권위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일심동체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을 무릎 꿇려야 되고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존경해야만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권위와 은혜의 질서가 충만하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힘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권위자들 남자들은 손을 들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여자 성도들도 그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권위와 질서의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